공동체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청종하면서 그 말씀에 깨달음을 받아 울며 회개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계속 말씀과 더불어 되어지는 그 회복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계속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되어지는 회복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오늘 그 말씀은 이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지난 설교했던 그 단락의 후반부에서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이 사람들이 울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울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그런데 그 반응은 회개의 반응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의 깨달음을 갖고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울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울었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한시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one time experience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는 체험 정도,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다가 한 번 정도 이렇게 울거나 울먹거리거나 감정적인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감정적인 반응이 단순히 그냥 이모셔널한 익스피리언스, 이모셔널한 리스폰스, 감정적인 반응으로 한 차례 내가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다운 회개는 그 이상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반응해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삶, 회복시켜주시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에 반응하는 이 회개는 이 공동체 이론 중에서 몇몇 사람에 국한된 그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거국적인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거국적인 회개가 여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 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사람, 몇몇 그룹의 사람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전 산타바바라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멘. 이런 회개를 우리도 해야 돼요.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저는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수준에 이르는 그런 회개. 내 생각에 이만하면 되겠다라는 정도의 그런 회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그런 회개를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회복하지만은 사실을 회복을 꿈꾸고 회복되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회복되어지는 성도가 드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회복의 공동체를 꿈꾸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개개인으로서 회복되어진 자인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 자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자문자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자복하는 것이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자복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회개가 우리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복하는 것이라고 다 너무나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참 회개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회개, 자기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여기 보면 1절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이제 어떤 회개를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결연한 마음,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준비되어져 있는 마음을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은 그것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여기 세 포인트가 나옵니다. 금식했다, 굵은 배옷을 입었다, 그리고 티끌을 무릅썼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국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회개운동하는 그들의 자세가 금식했다, 음식을 먹지 않았다, 굵은 배옷을 입었다, 티끌을 무릅썼다. 그럼 이 자체를 두고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뭐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다, 그럼 금식하지 않은 사람은 뭐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금식하는 이 회개하는 자, 회개자의 자세가 그 중에 금식이 있었고 굵은 배 옷을 입었고 티끌을 무릅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자의 결연한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꼭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회개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죠. 전적으로 내가 먹는 시간까지도 아깝다고 생각해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다른 걸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게 금식이죠. 이러한 모든 금식, 여기 나와 있는 굵은 배, 티끌은 회개자의 그런 겸손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요,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우리의 마음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높은 마음을 가지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교만한 사람은요 회개하는 척합니다. 남들이 다 회개하니까, 아, 내가 회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나도 좀 회개해야 되겠지 하고 회개하는 척합니다. 가장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는 겸손한 자만이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자기 자신을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죄 존중으로 나갈 때 할 수 있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놓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주의 긍휼과 은혜만을 간청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전적으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자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이나 방법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만 생각하며 내가 나가겠다는 이런 회개자의 태도, 이런 겸비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회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자가 되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가 이 회개가 회개되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둘째 포인트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회개하는 데 있어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것이 먼저 요구되어지고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나의 잘못한 거, 허물을,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회개를 본질적으로, 여기서 실질적으로 회개를 하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것을 먼저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누구죠? 그 주위에 있는 타지방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이방 사람들은 그냥 타지역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누구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는 다른 그 이방 족속들이 많이 섞여 살았어요. 섞여 사는 무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사기서에도 보면은 그 사사기서에서 이제 사사기서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제 올라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토벌하지는 못합니다.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뭐 철병거가 있다는 등 뭐 이렇게 자꾸만 익스큐즈를, 이유를 대면서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차의 피를 미루면서 결국은 이방 사람들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 결국 머물게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더불어 섞여 사는 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사기 2장 3절에 2장과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사기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이 이방 사람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가시가 될 것이다. 결국 너희들을 쓰러뜨리는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타협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지 안 하고 올라가서 정복하라라고 말씀을 줬는데 뭐 이렇다 저렇다 철병거가 있다는 등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와 가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와 가시가 됐어요. 결국 그들을 방치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그런 패역한 우상 숭배의 문화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오게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전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런지도 잘 됐는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이 하는 것이 좋아서 따라서 하고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가치관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스며들게 되어서 결국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결국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고 결국 팔려가게 되고 바벨론으로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파사 제국으로 이끌려가게 됐죠. 온 나라가 다 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이방 사람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 실현이 되어야 되는 문제예요. 먼저 이 이방 사람들과 이 교제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가 되려면은 참다운 회개가 되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떠한 사항이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사람과 교제나 어떠한 요소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 사람들과의 교제, 우상 숭배, 그들이 어떻게 유혹하고 이방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가치관이나 어떤 유혹이나 어떤 그들이 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인플루언스가 영향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회개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관계 무엇이 나를 방해하고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을 먼저 정리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자가 되기 힘들어요. 회개를 했어도 또 다시 그 죄를 거듭거듭 다시 리핏합니다. 계속 repeat after same things. 똑같은 것을 또 하고 똑같은 것을 또 하고 또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발목이 붙들리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쓴다고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순종한다고 하지만 다 여김없이 또 쓰러지고 좌절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한 부분적인 면에서 내 자신이 타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회개가 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한 입의 넋두리와 아쉬움으로 끝나는 그런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과감하게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방 사람들 불신자하고 뭐 사귀지도 말고 완전히 인간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엇이 정말 나에게 걸림돌이고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그것을 깨닫고 그것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그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진정한 회개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자기 죄와 결국 이제 나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자기 죄와 조상 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이 자복하는 거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자복이라는 말은 컨페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자복입니다. 이 자복이라는 말은요 두루뭉실하게 대충 대략해서 고백하는 게 이 자복이 아닙니다. 구체성을 띄어요. 자복에는 구체적으로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말하고 언급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자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기도의 구체적인 회개의 기도의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관계에 방해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구체적으로 자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의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조상들의 허물, 이 조상들의 죄도 자복했다는 거예요. 왜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했을까요? 여러분, 이 조상들의 죄가 어떤 영향력을 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죄를 이 후손들도 따라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 문화가 스며들어왔기 때문에 벌써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파사 제국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종살이고 포로살이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그 이방 문화와 가치관과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 있었고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자복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예전에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죄도 하나님 앞에서 죄로 허물을 그런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직도 그들이 똑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그 죄악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를 계속하고 있고 죄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여러분, 이 백성들이 여기서 참 제가 보면서 이 사람들은 참 죄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박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미니마이지 않고 축소시키지 않냐고 죄를 죄로 온전히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까지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죄를 죄로 보지 못한다면요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조상들이 했던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까지도 내 삶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그런 것들을 죄로 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조상들의 죄까지도 허물까지도 자복하는 이런 데까지도 철저했다는 거죠. 죄를 회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죄를 회개하는 데서도 이 철저함이 필요해요. 철저함.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놓고 철저하게 자복하는 이러한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자로 나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회개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이 회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은 회개자는 고백의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자기 죄를 고백의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자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회개를 회개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하기 이전의 삶과 그 회개한 이후의 삶에 어떤 구분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회개한 이후의 삶에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헌신하는 헌신자들로 살아가야지 그 회개가 회개답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어떻게 그들이 회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 이후에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의 죄와 죄를 다 자복했다고 하죠. 근데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지 그 회개 이후의 삶에 대해서 3절서부터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낭독했다 뭐 이런 거 읽고 듣고 뭐 이런 것을 낭독이라고 하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4분의 1이라는 것은 이 유다 사람들은요 하루를 밤과 낮을 8등분합니다. 그래서 낮 4분의 1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3시간을 뜻하죠. 낮 4분의 1은 3시간입니다. 3시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하나님 읽고 묵상하고 말씀과 더불어 되어지는 것을 지금 3시간 동안이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냥 허물을 자복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듣는 가운데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회개를 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냥 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정도 차원에서 이 회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아니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는 것이 회개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최소한 적어도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볼 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나의 영적 상태를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자신의 그런 영적인 실상을 모습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과 부합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고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책을 읽는 데 있어서 3시간, 낮의 4분의 1을 할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 전심전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회개한 이후에 말씀에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회개가 회개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고 말씀에 그 성경을 읽는데 묵상하는데 성경 가지고 되어지는 그런 삶에 여러분 투자하셔야 돼요. 말씀에 헌신하셔야 돼요. 말씀이 있는데 헌신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는데, 말씀 쓰는데, 말씀 암송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시고 헌신할 때 여러분의 회개가 회개되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그냥 아쉬움에 하나님 뭘 잘못했습니다 정도로 끝나는 회개를 한다면 정말 거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자가 되려면 회개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투자하며 헌신하며 전심전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회개가 회개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회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며 헌신하고 있는지 충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복했다고 했는데 자복하는 모습들이 지금 율법책을 낭독하고 3시간이나 걸치면서 낭독하면서 또 낮 4분의 1, 3시간은 자기 자신을 자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후에 뭐래요? 자복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내가 뭘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아 그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서 발견한 그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자복한다는 거예요. 낭독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자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은 경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한 사람은 회개한 이후의 삶에 전심전력하고 투자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헌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반된 삶, 이 부정적인 삶과는 상반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되어지지 않아야 될 삶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악한 삶을, 잘못된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잘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데 끝나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해야 된다, 이 인식이 별로 없어요. 여기 나온 것은 묵상입니다. 묵상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헌신하는 회개 이후의 삶이 구체적으로 묵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린다는 건 회개한다는 거예요. 단절한다는 거예요. 근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절하고 버리는 삶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반대적인 삶이죠. 내가 이전에는 비방하는 말, 잘못된 말, 외식식이 이것으로 버리고 회개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은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긍정적인 삶, 적극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하는 삶, 긍정적인 삶을 향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며 성화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화되는지 아세요? 회개를 할 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성화시켜 주십니다.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체인지하고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우리를 바꿔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화의 역사가 이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거 잘못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으로만은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정도로만 자기들이 온전히 회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낭독하면서 자기들의 그 깨달은 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히 3시간 동안이나 죄를 자복하는 이 회개의 모습을 여러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단순히 내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송돼요. 소송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깨달아집니다. 온전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요. 은혜 받아요. 그렇게 될 때 이 회개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뻐하고 은혜 받아서 그때부터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그대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한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요 경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자는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배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전에 내가 죄 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찬송하는 일에, 찬미하는 일에, 경배하는 일에 매진하고 그거에 정말 마치 자기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경배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대 하나님께 여호와 경배하는데 그 4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제 자복한 이후의 삶은 회개자의 삶이 어떤 쪽으로 헌신하고 있느냐면 경배하는데, 예배하는데,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기도하는데 헌신하고 예배하는데 헌신하고,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한다. 송축한다는 것도 사실 찬양한다는 비슷한 말이지만 송축이라는 근본적인 이 히브리어는 바레카라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be blessed라고 이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축복을 돌려드린다는 의미로 이제 찬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절에도 보면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회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경배하는데,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송축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집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회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 회개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고백할 때 진정한 회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온전한 회개가 되게 하려면은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 divine knowledge, 하나님에 대한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고 회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어떤 회개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막연하게 내 수준에서 내 생각대로 하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 여기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대로 회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준에서 회개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하는 회개하지 마세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꾸준히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 회개를 하고 기뻐하세요. 그렇지 않고 내 수준에서 내 생각도 나오면은, 그래 네가 했지만 내가 원하는 회개가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그걸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낭독한 다음에 회개하는데도 바로 거기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낭독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회개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의 이 멸망과 패배, 이 패망과 그 실수, 잘못된 점이, 실패가 무엇인지를 이 호세아 선지자가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패망하고 망했다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멸망하는 삶을 삽니다. 영적으로 패망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회개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 거냐면,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기 때문에 회개만큼 정말 소중한 게 없어요. 회개를 통해야만이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되기 때문에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랍니다.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면서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참다운 지식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겠어요? 하나님이 번제를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말을 합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번제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아는 것이 없는 번제,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는 제사, 하나님 아는, 하나님이 무엇을 찾으시는지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제사, 번제,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내가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지 우리 자신한테 한번 봐야 될, 자문자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라는 말은 그냥 객관적인 정보를 그냥 알고 있다라고 이 히브리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가 이 히브리 사람들의 측면에서 뭔가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객관적인 어떤 인포메이션, 이런 난리지가 아니라 체험화된 구체적인 지식의 말씀, 내가 경험한, 경험에서 알고 있는 것을 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산 지식은, 신지식은 내 머릿속에서 어떤 관념이나 생각이나 철학과 같은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화되고 그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아는 그런 산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의 지식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들이 바로 참된 회개자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자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회개자가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런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몰랐을까요? 왜 이렇게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것 같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막 이렇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처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 죄를 인정하고 자복했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단순히 알고 있다라는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바도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그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깨달음이 있을 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새롭게 다시 보여진다는 거죠. 영적인 사실이 그래요.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게 그래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깨달음이 없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셨을 때 아,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손을 치면서 아, 이게 그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음으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에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이전에도 그들은 알았어요. 그러나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 속에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며 사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 주님으로 인정하며 단순히 하나님을 내가 어떤 객관적인 측면에서 아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순종,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자의 삶이에요.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눈이 떠진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지 못했구나.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했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며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데 단순히 이 회개가 단순히 그냥 뭐 잘못한 정도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주님 되심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각 이 깨달음이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내 자신에 대해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할 때 내 자신을 깨닫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회개자가 경험하는 회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회개할 때 내 자신에 대해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나를 지으시고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리에서 인도하셨다. 아브라함이라 정말 택해 주셨다는 거죠. 구별하지 아니하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정말 충성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주 앞에서 충성됨을 봐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워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 신실히 하나님의 그의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를 여기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이런 고백을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자기 이스라엘 선조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종살이했어요. 그러다가 자기 고국에 돌아왔어요. 고국에 돌아왔지만은 그 나라도 지금 파사 제국의 지금 식민지죠. 거기서 지금 종살이 계속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도 결국 포로살이요 종살이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끄시는 말씀대로 이행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를 정말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 나라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포로 생활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포로 생활하면서 종살이 하면서 나라 다 잃어버린 그런 모든 것을 가족까지 다 빼앗겨버리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언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영적인 퍼스펙티브가 영적인 눈이 영적인 깨달음이 그때 온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인가?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종살이까지 하게 되나? 오히려 이렇게 불만 불평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시냐면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의 마음의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도 세워주시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런 족속들 그 이 족속들의 땅을 그 씨에게 주셨다라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들 앞에 선조 속에서 하나님이 얼만큼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게 되니까 자복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제서야 영적인 눈이 깨어지는 거죠. 오픈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구나. 근데 우리의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행진할 때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어느 구절 한 구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자기 죄를 자복했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깨달음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 자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경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